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5시 34분과 57분께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국군 당국은 미국과 협조를 통해 발사체의 성격을 단거리 미사일로 확인하고 두 번째 미사일의 경우 69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미사일은 모두 고도 50여 km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5월 9일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78일 만입니다. 미국의 해군함정이 24일 또다시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클레이 도스 미 칠함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순양함의 항해 사실을 밝히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말은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조입니다. 도스 대변인은 또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이든 계속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 해군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완수할 것이라고 보리슨 존슨 미국 신임 총리가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24일 취임 연설에서 브렉시트에 만약이나 예외는 없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시한에 영국이 EU를 떠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로 인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 또 더 나은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과 상호지원을 기반으로 나머지 유럽 국가들과 새롭고 흥분되는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EU 측과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아련하고 공식 업무를 개시한 존슨 총리는 장관급 강요 17명을 교체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자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중국 정부가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대두 수입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뒤 자국 5개 기업의 최대 300만 톤까지 미국산 대두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을 향한 호의적 제스처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정쟁이 격화되던 지난해 7월 미국산 대두의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상하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24일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경제전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과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상하이에서 30일과 31일 이틀간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터키에 대한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에 1단계 공급을 마무리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25일 S-400 미사일 1단계 인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1차분 미사일 운송이 마무리됐다며 2차분 수송이 앙카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S-400 미사일을 터키로 운송했습니다. 앞서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을 도입한 한편 미국으로부터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터키가 미사일 도입을 강행하자 미국은 F-35 전투기의 터키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시각으로 25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고 이 가운데 한 발은 신형 탄도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 분석 중입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무력 시위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해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주한 주일 미군 철수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지역은 곳에 따라 가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각으로 25일 새벽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69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한 공동평가 결과 25일 북한이 두 번째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69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미사일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로 발사된 부분이 있어 미한 정보당국의 추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의 궤적과 비행 패턴 등에 대한 질문에도 합참 관계자는 분석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에 두 발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은 외형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미사일의 텔과 유사하지만 아직 기종을 특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각 25일 오전 3시 34분과 5시 57분쯤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며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합참은 첫 번째로 발사된 미사일의 추정 비행거리는 약 430km며 모두 고도 50여 km로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군의 감시 자산으로 포착한 결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동해상으로 발사됐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찰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관련해서는 최근 김정은이 인근 지역에서 체류하며 공개 활동이 있었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를 통해 긴밀한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부대변인은 또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주시해왔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정보당국이 구체적인 정보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미한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 분석 중이며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 분석 중입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남북한 정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외교부도 미국과 일본 당국자와 정보 공유와 분석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비핵화 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일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중국, 러시아와도 협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일단 발사체 재원과 종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짤막한 논평만 발표했고, 일본은 이번 발사가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24일 BOA에 우리는 북한에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북한이 두 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매우 신중한 반응을 유지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어느 나라나 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CNN 방송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최소한 한 발의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익명의 국방부 관리는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지난 5월 약 260마일을 날았던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도 이번 발사가 단거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익명의 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교수는 CNN에 지난 5월의 발사보다 더 도발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랑 교수는 또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비행체가 일본 해로 발사됐다면서도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현 시점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에 바로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근처를 항행하는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 보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고 싶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는 북미가 조속히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 새로운 진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북미 두 나라 정상은 얼마 전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양국 실무진의 협상을 재개한다는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며 북미 대화 재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서 무력 시위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에는 제재 완화가 담긴 유연한 협상안을 실무 협상 재개 조건으로, 또 한국에는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에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4일 BOA에 미북 실무협상 재개 과정에서 북한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미사일 도발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고,
북한인 미국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그전까지는 어떤 양보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자평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전제를 깰 수 있다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욱 한국국립외교원 교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미국에 대한 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 경제협력과 지원을 확보해놓은 만큼 제재를 빨리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현 단계에서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느긋한 모습에 분노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무협상 재개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내걸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기존에 했던 북한의 어떤 협상 입장, 즉 영변에다가 원하는 수준의 영변 폐기에 대한 대가로 원하는 수준의 제재 완화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협상 그 방안을 좀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미국을 뭐 나름대로는 압박하는 그러한 뭐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을 전후해 새로운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미사일 도발도 감행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볼튼 그 보좌관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로 보내는 시그널을 또 하나는 아마 볼트를 빨리 교체하라는 뭐 그러한 시그널도 같이 숨어있지 않느냐 싶어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실무협상 대신 미사일 도발 카드를 선택한 것은 지난달 열린 미북 판문점 회동이 빚어낸 착시 효과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해결이 안 됐는 상황에서 뭐가 마치 잘 되는 것 같은 컨벤션 효과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노이에서 드러난 북미 간의 이견 절충 실무적인 문제, 이게 진짜 원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실무협상 준비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미국에 관철되지 않자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를 통해 한국산 쌀 지원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마지노선을 넘기지 않는 저강도 수준의 무력을 과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공정한 미국 측에서 공정한 제안을 갖고 실무 협상에 나와달라는 그런 촉구성 무력 시위이기도 해요.
임 교수는 북한의 셈법에는 내년에 각각 대선과 총선에 돌입하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 상황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면 미국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을 갖고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야울러 전문가들은 적어도 미한 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이 같은 북한의 저강도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안으로 못 박은 연말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 후 상황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북한이 뭐 무조건 기다릴 수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타협점을 찾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타협점은 맥시멈으로 북한도 미국을 압박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뭐 연말이나 연초에 위기가 조성되든 아니면 그 조성된 위기가 끝나든 거기에서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봐요.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연말까지는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도발을 이어가다 연말 이후에도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현욱 교수는 북한이 점차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다 해도 미국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스냅백과 같은 한시적 제재 완화를 적용하더라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김 교수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미국이 제재를 선동하고 있다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유엔 회원국들의 촉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며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이 24일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김성 유엔 주재 대사 명의로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이 성명에서 미국이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정제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라고 서신을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국의 행동은 북한을 향해 제재와 압박의 분위기를 선동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실질적으로 점점 더 북한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필사적이라는 현실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성명은 지난달 29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프랑스, 독일, 영국 등 30여 유엔 회원국의 공동 서한을 발송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송환을 촉구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 서한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에 규정된 대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 제출과 오는 12월 22일로 시한이 정해진 북한 노동자의 송환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성명에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국무부의 지휘하에 유엔 미국 대표부가 이 서한을 보낸 날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순회상봉을 제안한 날이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여전히 제재가 만병통치약인 줄로만 알고 있다며 전에도 몇 번이나 밝혔듯이 우리는 제재 해제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쉽지 않게 한반도에 조성된 평화적 분위기를 훼손하려는 미국의 고의적인 시도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주한 주일 미군 철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 동맹의 분열을 시도해온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환영할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빗 노키스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4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주한 주일 미군 철수는 전략적 측면에서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키스트 지명자는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할 경우 미국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묻는 질문에 나쁜 것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But if for some reason, you know, at the end of the day, there was no agreement, we had to pull out our forces from Japan and Korea. What would be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Would that be a good thing or a bad thing?
It'd be a very bad thing.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은 최근 한국과 일본 방문 길에 알래스카에 들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만났다며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며 이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동맹국의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만약 어떤 이유로 분담 관련 합의를 하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할 경우 전략적으로 미국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수십 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 분열을 시도해온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게 주한 주일 미군 철수는 훌륭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고 노키스트 지명자는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would. The one thing we have that they don't have is a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People want to work with us. They're not particularly excited to work with them and being able to maintain.
노키스트 지명자는 미국은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는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라며 사람들은 미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설리번 의원은 미국은 그런 동맹 그룹 강화와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노키스트 지명자가 밝혔듯이 미국은 동맹 부유국이지만 그들은 동맹 가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키스트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계속되는 테러리즘 위협과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도발 행위에서 강대국 간 경쟁의 회기에 이르기까지 도전적인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도전 과제로 여기고 동시에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에 대한 억제의 시급성도 유지하는 2018년 미 국방 전략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전쟁과 오늘날의 경쟁 환경은 옛 소련 붕괴 이후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갈등 양상을 띈다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육공해상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도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키스트 지명자는 2017년 6월부터 국방 차관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패트릭 셰너엔 전 장관 대행의 이동으로 생긴 공백을 대신한 바 있습니다. 육군성에서 8년간 일했고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전문위원과 국방부 감사 담당 차관 등을 지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은 24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지역 균형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중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또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제목으로 24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배치와 간섭의 힘을 늘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복잡한 요인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거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사드 체계를 배치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하게 파괴했으며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중국의 국방배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군사안보정책 조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호주는 미국과의 군사동맹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역 안정과 평화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서는 또 한반도를 분쟁 지역으로 지칭하며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와 같은 분쟁 지역에서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벽하고 정직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근 개선된 북중 관계를 암시하는 대목도 곳곳에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9개 이웃국과 국가협조조약을 맺었고 12개 나라와 국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회의기구를 설치했으며 국방부, 지역전구, 국경수비대로 구성된 3단계 군사교류구조를 구축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류로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실무회담, 합동순찰과 훈련을 통해 국제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이언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에 중국이 사드 문제를 재거론한 건 명백히 미한 동맹 분열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한 유럽 나토 국가에 대해 러시아가 문제 삼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Russia is able to, has been able to use missile defense as a wedge issue between.
이언 부국장은 또 한국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편입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한 것이 미봉책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랠프 코사 전 퍼시픽 포럼 대표는 사드가 순전히 방어용임에도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한국 내 여론 분열을 시도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VOA에 이웃나라와 합동수찰 등을 통해 국제범죄에 대응한다는 대목은 탈북민에 대한 단속 강화를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very likely came up. When she went to Pyongyang,
숄티 대표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탈북 문제를 직접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중국 당국의 탈북민 송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 의회 상원 의원들은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서 미국 동맹국들의 균열을 노린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국익을 해칠 기회가 있으면 협력한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미, 한일, 3국 공조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As provocation, I think it should be roundly condemned and need to stand up to both of these thuggish.
그레이엄 의원은 24일 VOA에 이번 사건은 널리 규탄돼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폭력배 정권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도발이 있을 경우 미국은 한국, 일본과 협력해 폭력 행위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잭 리드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긴밀한 군사 협력이 최근까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ee on occasion the ability to cooperate will be detrimental to our interests and that's an incentive.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미국의 국익을 해칠 것이라는 것을 종종 알고 있고 이것이 두 나라가 협력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리드 의원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국 방문이 강한 메시지를 발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Mr. Bolton is over there so this could be a signal not only to the South Koreans but also to the United States.
볼튼 보좌관의 방안은 한국과 미국 모두의 두 나라의 역량과 협력에 관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댄 설리번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의 도발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have been trying to
splinter us from our key allies, Korea,
중국과 러시아는 수십 년간 한국, 일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미국과 균열시키려는 노력을 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설리번 의원은 미국은 동맹 보유국이라며 동맹국이 거의 없는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강력한 비교 우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삼각공조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know it's something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focused on. As previous administrations have focused on.
삼각공조는 과거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엄 의원도 러시아와 중국의 목적은 미한일 삼각공조 균열이었겠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만친 민주당 의원은 미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 자리가 채워지므로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같은 사건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Now we get all our defense. We'll have Mission Norquist. We got Esper coming in Mission Norquist. We'll have some control on bases.
만친 의원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미 인준됐고 데이비드 노키스트 부장관에 대한 인준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국면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서 미 법원에 계류돼 있는 민형사상 조치는 8건에 달합니다. 대북제재 문제에 미국 사법당국이 관여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진 현상인데 관련 수사가 더 이루어지고 있어서 숫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단둥홍샹 산업개발, 단둥홍샹과 이 회사의 마샤오홍 대표 등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미 사법당국의 최근 조치는 북한과 관련해 미 정부가 취한 세 번째 형사기소 사례입니다. 단둥홍샹의 제재 위반 행위는 주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이뤄졌지만 미국 달러화가 거래됐다는 이유로 미 연방수사국, FBI 차원의 수사가 이뤄졌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 뉴저지 연방검찰이 대배심에 이들을 넘긴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들이 미 법정에 선다면 각각 최고 45년의 실형과 175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뱅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한 뒤 같은 해 10월 탄위뱅의 얼굴이 담긴 FBI 수배 전단을 공개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탄위뱅은 북한 정부와 각종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현금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기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연루돼 미 FBI의 수배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 박진혁입니다. 지난해 6월 기소된 박진혁은 소니 영화사와 방글라데시 금융기관, 랜섬웨어인 워너크라이 등 다수의 해킹 공격에 연루됐는데 이런 내용은 179쪽에 달하는 기소장에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기소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재무부와 국무부가 제재 대상을 지정하고 유엔 안보리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해외여행을 막는 조치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법무부가 전면에 나서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FBI와 미 연방검찰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통상 FBI 등은 미국 내 사건을 맡지만 세 건의 사건은 미 금융망이 이용되고 북한 해커 사례처럼 미국 기업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 때문에 해외 사건임에도 FBI와 미 검찰이 직접 나선 겁니다. 또 해외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최초 사건을 담당한 FBI와 검찰의 소재지에 따라 기소 지역이 결정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둥홍샹 사건의 경우 뉴저지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타니벤과 박진혁의 사건은 각각 미 뉴욕 남부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형사기소 외에도 미 검찰이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최근의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미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위반자들에 대한 자산몰수 소송은 총 5건인데 이들 모두 민사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몰수 소송입니다. 지난 5월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약 1년간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던 와이즈 어네스토의 자산 몰수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북한 석탄을 운반해 국제사회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미국 달러를 이용해 선박을 수리했다는 이유 또한 소장에 명시됐습니다. 그 밖에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던 익명의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인 에이펙스 초이스, 위안이 우드 등은 지난해 11월 미 연방검찰로부터 몰수소송을 당했습니다. 2017년 8월엔 단둥 지청 금속회사와 이 회사의 소유주 치우펑이 거래한 약 408만 달러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이 제기됐고, 비슷한 시점 미 검찰은 싱가포르 회사인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 등의 자금 몰수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형사 기소된 마샤 오홍 등의 경우 이미 3년 전인 2016년 민사 몰수 소송에 피소돼 중국 내 25개 계좌가 몰수 대상으로 지목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액수가 드러난 소송 액수를 합칠 경우 전체 몰수 금액은 최소 1,424만 달러에 이릅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고소인들이 미 사법부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 미 정부가 자산을 압류한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현재 미 정부가 몰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착수한 것 와이즈 어네스토어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최근 미 법원은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매각하겠다는 미 검찰과 오토 원비어 가족의 요청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또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대배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대배심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 외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미국 정부의 민 형사상 조치는 8건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당국이 최근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하는 듯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비협조적인 제재 이행에 대한 경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법무부는 23일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기업과 이 회사 대표 등 고위 간부들을 형사 기소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단둥 홍샹 산업발전과 이 회사 마샤오홍 대표 등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등을 어기며 제재 대상인 북한은행이 달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통신망 개발을 도왔다고 보도하며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북결의 이행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결의 이행과 관련해 중국이 비협조적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key areas where China has not carried out sanctions, has allowed North Korean activities that benefit North Korea.
중국이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핵심 분야들이 있는데 중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든 아니든 간에 북한의 이익이 되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더글라스 팔 부원장은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비협조적 행태 혹은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중국 기업들의 제재 회피 행위를 포착하는 데 진지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중국에 상기시키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 역시 미국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중국 혹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y don't, it has more symbolic meaning and political meaning, a signal to other companies and individuals that if they're behaving in similar ways, if they get caught, they're going to be given the same treatment.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다 적발되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고 미국 금융 시스템에 더 관여하게 되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첸 연구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연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clearly is trying to maintain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I think that what we are seeing is a clamping down on specific Chinese people.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은 분명하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에 따라 특정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단속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체나 중국은행을 다 제재하겠다는 식으로 확장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딘첸 연구원은 화웨이 창업주의 딸이 캐나다에서 구금된 건 미중 간 무역 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며 이란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증 급성 영양실조 발생률이 세계 평균의 2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중증 급성 영양실조 발생률이 3.5%에 달한다고 제미 한인의사협회가 하버드 의대 자료를 토대로 집계해 밝혔습니다. 세계 평균 발생률 0.135%에 2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중증 급성 영양실조는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일반 영양실조보다 영양결핍이 훨씬 심각한 상태로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미 한인의사협회에 따르면 북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5살 미만 아동은 약 6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5만 5천여 명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보낸 의료 지원품을 받았지만 5천여 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협회는 밝혔습니다. 제미 한인의사협회 측은 또 지원 대상 북한 아동 8만 3,565명이 비타민 A 결핍 증세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대북 제재로 인한 의료 지원이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의대 사회변화 프로그램 소속 정재섭 연구원은 소독제, 주사기, 엑스선 기계 등 다수 의료 품목은 여전히 제재로 북한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국장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한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사회 안전망 구축 대신 선군 정책을 추구할 것이고 주민들은 의료시설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s long as there are tensions, they will maintain their military at the cost of limiting their social program.
이번 통계는 대북 의료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미 한인 의사협회가 하버드 의대와 공동 조사에 집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한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가 내년 1월에 열립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17일 작성해 최근 공개한 결정문에서 안 씨에 대한 송환 심리를 내년 1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를 기소한 미 검찰은 송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오는 9월 20일까지 제출하고 안 씨 측은 이에 대한 반박문을 11월 15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안 씨 측 주장에 추가 대응을 원할 경우 이에 따른 문서 제출 시한은 12월 20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약 5개월간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접수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법정에서 송환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청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안 씨 등 습격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송환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4월 안 씨를 체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안 씨의 보석을 허가하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평양과 마카오 간 직항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북한이 평양과 중국 도시 간 항로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민항국이 고려항공이 신청한 평양과 마카오 간 직항 노선 운항을 승인했습니다. 마카오 민항국은 고려항공이 평양 마카오 노선을 다음 달 2일부터 주 2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카오 민항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지난 4월 30일 해당 노선에 신규 운항을 신청했습니다. 고려항공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평양과 마카오 간 노선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비정기적으로도 운영해왔다고 마카오 민항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은 수요가 많지 않아 폐쇄됐습니다. 평양 마카오 노선이 15년 만에 재개되면서 북한과 중국을 잇는 고려항공 노선은 모두 5개로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고려항공은 주 2회 운항하는 평양 다량 간 노선을 재개했습니다. 고려항공은 베이징과 선양 노선을 각각 주 5회와 3회, 그리고 상하이 노선을 주 2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위치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중국 운항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제작된 투포레프와 안토노프 여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려항공이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마카오 노선을 다시 개설함에 따라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수출에 타격을 입으면서 관광산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북한도 집단 체조 공연, 인민의 나라와 금강산 등의 홍보에 나서며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중국 현지 여행사들은 올 상반기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최대 50%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지난해 중국이 20만 명이 북한을 관광했고 올해도 많은 중국인이 날마다 북한을 관광한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는 중국인들의 관광이 대북 제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23일 북한의 주요 관광지 어디를 가든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볼 수 있다며 양국의 친선을 강조하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중국 외교부 공보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 취재를 했다며 단둥엔 요즘 수백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매일 기차나 버스로 북한으로 향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나흘 일정의 북한 관광비로 1인당 3천 위안, 미화 436달러를 내고 있으며 에어차이나와 고려항공은 여름 성수기에 베이징과 평양 노선을 주 7편으로 증편해 운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탑승객은 대부분 중국인이며 에어차이나는 승객이 많을 경우 더 큰 항공기로 대체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20만 명으로 외국인 북한 관광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이 숙박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쇄도해 북한 당국이 중국인 관광객 수를 제한할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올해로 수교 70주년을 맞은 데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상호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 사법, 언론, 항공 노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내용도 다각화되고 있지만 관광이 가장 활발한 게 특징입니다. 북중교역의 핵심 도시인 중국 훈춘시 공산당 선전부는 지난 19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지린성 치안호 통상구를 이용해 두 나라를 오고 간 인원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늘어난 18만 2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차량 통행도 16% 증가해 2만 8천 대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매체 신랑망은 24일 중국 투먼 북한 칠보산 철도 관광이 지난주에 재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두 달 전 시작된 훈춘 북한 관광 패키지를 통해 적어도 2,500명이 북한을 관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채널A 방송은 24일 중국 단둥서해관 앞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다며 현장 모습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단둥시와 맞은편 신의주 공산당 대표들은 이날 단둥에서 만나 교류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방북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시종일관, 중조 친선과 전략적 의사소통, 교류 강화를 강조하며 다양한 교류 확대를 시사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외교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상호 이익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 조지타운 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4일 VOA에 중국이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며 매우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kind of, it's very two-faced. It's very interesting that way. You know, they're allowing lots of tourists. That's allowed by the UN sanctions.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은 많은 중국인들의 방북을 허용해 정상적인 북중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주요 교역은 계속 허용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교역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관광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훨씬 중요하다며 관광이 제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 외교적 압박을 느슨히 하면서 북한을 더욱 정상국가로 대우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경제 압박은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추동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인 고려 항공이 최근 다랭과 마카오로 노선을 확대하는 상황은 관심사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내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열악해 관광객 유치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어렵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Police Director General Ronald De La Rosa said Monday that
Chief Prosecutor David Schwendeman said he would step down.
Netanyahu said was an Iranian drone after its incursion into
화제가 된 뉴스의 배경이나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마련해드리는 코너 뉴스 따라잡기를 들으시면 뉴스의 겉과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자세하게 전하고 뉴스 속 인물도 소개합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흐립니다. 또 평양과 양덕, 남포 등 평안남도 지역에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 32도, 남포 아침에는 25도, 낮에 3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은 32도, 중강 아침 최저 21도, 낮에는 33도, 강계 아침 최저 22도,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흐리고 비 내립니다. 해주와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3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원산, 장전, 평강 지역은 하루 종일 비 내리겠고 함흥은 오후에 비 소식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 30도. 계산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31도. 원산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은 30도. 청진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6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6도. 삼전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오후에는 비가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5시 34분과 57분께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국군 당국은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발사체의 성격을 단거리 미사일로 확인하고 두 번째 미사일의 경우 69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미사일은 모두 고도 50여 km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로 쏜 것은 지난 5월 9일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78일 만입니다. 미국의 해군 함정이 24일 또다시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클레이 도스 미 친함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순양함의 항해 사실을 밝히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란 말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조입니다. 도스 대변인은 또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에든 계속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 해군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완수할 것이라고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가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24일 취임연설에서 브렉시트에 만약이나 예외는 없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10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시한에 영국이 EU를 떠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로 인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 또 더 나은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과 상호 지원을 기반으로 나머지 유럽 국가들과 새롭고 흥분되는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EU 측과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붙였습니다. 이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아련하고 공식 업무를 개시한 존슨 총리는 장관급 강요 17명을 교체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자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중국 정부가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대두 수입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뒤 자국 5개 기업에 최대 300만 톤까지 미국산 대두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을 향한 호의적 제스처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이 격화되던 지난해 7월 미국산 대두의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상하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한다고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24일 밝혔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경제전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과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상하이에서 30일과 31일 이틀간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터키에 대한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에 1단계 공급을 마무리했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25일 S-400 미사일 1단계 인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1차분 미사일 운송이 마무리됐다며 2차분 수송이 앙카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2일부터 S-400 미사일을 터키로 운송했습니다. 앞서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을 도입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터키가 미사일 도입을 강행하자 미국은 F-35 전투기에 터키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터키가 러시아산 S-400 시스템을 도입한 데 따라 우리는 터키의 F-35 전투기를 팔지 못하게 됐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